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성 마약 펜타닐 유입과 관련해 중국의 10%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펜타닐이 중국으로부터 멕시코와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면 내달 1일부터 이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과 다른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들이 대미무역에서 지나친 흑자를 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세 부과를 통해 공정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이던 지난 20일 각 연방기관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환율 조작 등 다양한 무역 문제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오는 4월 1일까지 완료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 불응할 경우 추가 대러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젤렌스키와 대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곧 푸틴 대통령과도 대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온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최근 나눈 통화에서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시 주석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전의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우크라이나전을 끝내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일본, 호주, 인도 외무장관들과 회담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페니웡 호주 외무장관, 그리고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을 만나 사자 및 양자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장관들은 사자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 내 나라는 해양 영역을 포함하는 전 영역에 걸친 국제법, 경제적 기회, 평화, 안정 및 안보가 인도태평양 영내 국가 국민들의 발전과 번영을 뒷받침한다는 확신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현상 유지 상태를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행동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우리는 증대하는 위협에 직면해 영내 해양 경제 기술 안보를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고 탄력적인 공급망의 촉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4개국은 영내 안보협의체 쿼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이날 쿼드 외무장관 회담과 별도로 이와야 외무상과 가진 양자회담에서 중국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포함해 영내외 지속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강화되고 있는 러북 협력 그리고 러시아 방위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원 등에 대한 우려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두 장관은 한국, 필리핀 등 영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의 다자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도 동의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미일 외무장관 회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무장정파 하마스와 19일부터 휴전에 들어간 이스라엘군이 어제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성명에서 서안지구 제닌 지역을 겨냥해 이루어진 이번 공격이 대규모 중요 군사작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가자지구, 레바논, 시리아, 예멘, 서안지구 등 이란의 축이 팔을 뻗어 있는 곳마다 체계적이고 단호하게 행동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최근 팔레스타인이 통제권 확보를 위해 서안지구에서 몇 주 동안 군사작전을 펼친 데 대응해 군, 경찰, 정보기관이 제닌에서 대테러 작전을 펼친 것이었다고 이스라엘군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격을 통해 최소 9명의 팔레스타인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했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안지구 마을들을 공격해온 현지 이스라엘인 정착민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제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제하는 서안지구 북단에 위치한 도시로 이스라엘 국경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불과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 공군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괌에 전진 배치됐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 공보실은 21일 사우스 다코다주 엘스워스 공군기지 제34 원정폭격비대 소속 B-1B 폭격기가 지난 15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 보유국 발언이 북한의 현실을 언급한 것일 뿐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한 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대북 메시지가 협상 재개를 염두에 둔 유화적 신호에 그치지 않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압박하는 이중적 메시지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마르크 루비오 신임 국무장관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분쟁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대사에 새로 지명된 앨리스 스테파닉 하원 의원은 북한과 중국의 안보 도전 등 세계적 위기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신임 국무장관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분쟁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세계 평화를 위해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며 세계 평화 증진이 곧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우리는 분쟁을 예방하고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결코 국가안보와 국익, 국가와 국민의 핵심 가치를 희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there will also be challenges. We recognize that there will be those times, unfortunately, as humans interact with one another because of our nature. But there will be conflict.
루비오 장관은 업무 첫날인 21일 국무부 청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도전이 있다는 점과 인간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불행히도 분쟁이 발생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이날 루비오 장관은 국무부 장관으로서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국무부 직원들은 국무부 로비에서 루비오 장관을 환영한 뒤 그의 연설을 청취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증진한다며 우리의 국익과 그들의 이익이 일치한다면 그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날인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외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평화를 증진하고 분쟁을 피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런 점에서 이곳 국무부보다 더 중요한 기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expect every nation on earth to advance their national interests. And in those instances, and I hope there will be many, in which our national interest and theirs align.
이어 이것은 국무부의 설립 원칙이자 목적이라며 우리가 전 세계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 없이는 강한 국가, 번영하는 국가, 더 나은 국가가 되기 어렵다고 루비오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또한 때때로 외교 관계에서 우리의 선택지는 두 개의 나쁜 것만이 있을 수 있다며 우리는 단지 그중 어느 것이 덜 나쁜 선택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Sometimes in foreign relations, our options are two bad ones, and we're just trying to figure out which one of them is least bad. And that's unfortunate, but it is true.
이어 안타깝지만 사실이고 이는 힘든 일이라면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는 이를 올바르게 잘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루비오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쿠바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플로리다주에서 정치 경력을 시작한 루비오 장관은 3선 연방 상원의원 출신으로 의회 내 대표적인 중국 매파로 꼽혔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주도하는 등 대북 정책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15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남은 생애 동안 권력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40대 독재자라고 지칭하면서 김정은에게 핵무기는 권력 유지를 위한 보험 증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한국과 북한, 어쩌면 이제는 일본, 궁극적으로 미국을 포함하는 우발적 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유엔 대사에 지명된 앨리스 스테파닉 하원 의원이 북한과 중국의 안보 도전 등 세계적 위기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에서 미국 우선의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주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앨리스 스테파닉 유엔 대사 지명자는 20일 미국이 힘과 도덕적 명확성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s the world faces crisis after crisis, with hostages including Americans still held in Hamas's captivity, to national security.
스테파닉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하마스의 미국인 등 인질 억류부터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국가안보 도전 과제에 이르기까지 세계가 거듭되는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에서 미국 우선의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confirmed, I will work to ensure that our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serves the interests of the American people and represents.
인준을 통과한다면 유엔에서의 임무가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및 힘을 통한 평화 외교 정책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유엔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스테파닉 지명자는 미국은 유엔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국가라며 우리의 세금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거나 반유대주의적이거나 사기, 부패, 테러에 연루된 단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is the largest contributor to the UN by far. Our tax dollars should not be complicit.
예, 우리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성과를 내는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한다며 유엔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4년 최연소 여성 하원의원으로 선출돼 정계에 입문한 스테파닉 지명자는 하원 군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중진의원으로 활동하며 북한 등 적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 출신의 스테파닉 지명자는 하버드대 졸업 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내 정책위원회와 백악관 비서실장실에서 근무했습니다. 한편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도 이날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As threats from China, Russia, North Korea, and Iran continue to grow, Representative Stefanik, your position will be.
리시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위협이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스테파닉 의원이 지명된 유엔 대사 자리는 미국을 약화시키려는 권위주의 축에 맞서고 우리의 파트너와 동맹국들도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 보유국 발언이 북한의 현실을 언급한 것일 뿐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한 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대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북한 뉴클리어 파워 발언이 핵 보유국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nuclear possessing state, which is awkward in English, you know, 핵 보유국, it just doesn't work well in English. Nuclear power is a.
사일러 전 분석관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핵 보유국을 영어로 번역하면 어색한 표현이 된다며 뉴클리어 파워는 군사력의 일부로 핵무기 역량을 가진 국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단지 편의상 사용되는 용어일 뿐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거나 용인하는 의미가 아니며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어떤 지위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테런스 로리그 위스콘신대 동아시아학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북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There's a clear reality here that everyone acknowledges is North Korea has a nuclear weapons capability and it's likely.
로리그 교수는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은 핵무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따라서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역량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아는 것과 핵확산 금지 조약 하에서 법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북한 핵 역량의 현황을 상기시킨 표현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며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고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관계를 소개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 뉴클리어 파워라고 부르면서 김 위원장과 잘 지냈고 자신이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앞서 피트 헤그세스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장관 지명자가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핵 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의 지위를 언급한 것과 맞물려 주목을 끌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VOA에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P5 국가를 일컫는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와 핵무기 역량에 대한 일반적 평가를 담은 비공식 용어 뉴클리어 파워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 시험, 배치했으며 이를 사용해 한국, 미국 그리고 주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비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것이 북한을 공식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며 이는 북한이 추구하는 지위이지만 우리가 절대로 동의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의 발언의 진위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 같은 중요한 용어의 의미 차이를 혼동하는 데서 비롯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단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의도나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한 하이노 클링크 전 부차관보는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단어 선택이 의도적이었다고 보지 않는다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를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do not think that there was a deliberate selection of words. I think too many people are.
이어 그는 아직 행정부 초기 단계인 만큼 국가안보팀의 구성과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대북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적대국들과의 모든 상호작용에서 힘을 통한 평화 접근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언급을 미국의 공식 정책 변화로 해석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를 북한의 관여를 유도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해석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rump is very hopeful that Kim does like him and is willing to negotiate again. Trump may well be prepared.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며 북한과의 관여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온 점을 언급하면서 그는 김정은이 자신을 좋아하고 다시 협상할 의향이 있을 것이라고 매우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관계에서 성공을 원하고 있는 만큼 북한과의 협상을 추진할 의지가 분명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략적인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려는 의도로 발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인도태평양 정책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의 북한 관련 발언의 진위를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발언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고 핵 군축이나 억제 전략으로 전환하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행정부가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의 오랜 정책일 뿐 아니라 11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2022년 북한 정책 감독법과 같은 미국 법률이 요구하는 법적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 행정부가 이 정책을 포기한다면 이는 미국과 인도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관계, 미국의 비핵화 공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른 핵 보유국들에게 이들을 용인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대북 메시지가 협상 재개를 염두에 둔 유화적 신호에 그치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압박하는 이중적 메시지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드러내면서도 김 위원장이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행한 북한 관련 언급이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어떤 얘기인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 주한미군 장병들과의 공개 영상 통화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여러분은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를 상대하고 있다며 내가 비록 그와 매우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그는 강하면서 똑똑한 녀석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면서 이제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됐다고 말해 북한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유화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푸는데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이전 방식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시사하면서도 김 위원장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통해 미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우회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하면서도 핵무기를 비롯해서 재래식 전력 또는 뭐 러시아의 동맹관계 포함해서 지역에서 군사적 위기를 조장하는 데 대해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장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반된 듯한 발언은 김 위원장을 향해 위협을 야기하지 않으면 공존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협상과 압박을 동시에 담고 있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군요.
그런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해외 주둔 미군 가운데 유독 주한미군과 영상통화를 통해 김 위원장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건 협상 가능성과 함께 미국을 위협하는 상대에 대한 경고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압박을 통해 상대방의 길을 꺾고 협상에 나서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자신의 호의적인 메시지를 무시할 경우 최대 압박으로 태세를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현재 김정은한테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조건 같은 거 내세우지 말고 내가 대화 재개를 할 테니까 너 응해라고 메시지를 보내는데 만약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아무 말도 안 하고 ICBM 쏴버리고 그럼 금세 돌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김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날 발언 중에서 북한의 해안 콘도 역량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주목하는 분석이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에겐 해안가에 엄청난 콘도 역량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과거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북한이 러시아, 중국, 한국 사이에 정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훌륭한 부동산을 갖고 있고 양쪽 바다 해안가에 아름다운 콘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해보라고 말했다는 비화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얘기하며 관광 역량을 재차 거론한 것 나름의 계산된 발언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관광은 기본적으로는 제재의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는 뭐냐면 제재를 오해할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노이에서 볼턴에 의해서 불발이 됐던 이 협상을 이번에는 김정은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줄 수 있다는 지금 시그널을 보내는 거거든요.
북한의 관광 활성화는 김 위원장의 오랜 관심 사업으로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로 수년간 국경을 봉쇄하면서 중단했던 관광 인프라 개발을 지난해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하는 등 최근 관광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도 관광객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요?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발언에 금방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실패의 아픔을 되새기며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용석 박사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힘겨루기에서 밀리지 않고 상황을 주도할 자원들을 최대한 찾으려 할 것이라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러시아 전쟁의 종전 그리고 그 성과로서 어떤 러시아의 관계 또 실질적인 군사적 협력들 이런 것들을 여전히 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역시 미국과 맞서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고 미중 관계가 사실은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장에 미중이 대립하는 국면에서 미국의 붙기보다는 중국을 뒷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고민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고
그렇다면 미북 간의 협상이 재개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걸로 봐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속도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김현욱 소장은 4년짜리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국정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취임 후 가급적 조기에 모종의 성과를 낼 필요가 클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종전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여 북한 문제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 카드도 아마 동시 다발적으로 만지작거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2기가 없고 1기로 끝나는 정부인데 이게 또 중간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의회를 만약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잡아버리면 정책의 동력이 또 확 떨어져 버리니까 아마도 올해 중요한 거는 다 처리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장용석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는 여전히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안이라며 북한과의 협상은 이 문제들을 처리한 뒤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선 트럼프 집권 1기 때와는 달리 실무선에서의 사전 조율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 완화 등을 의제로 다룰 수 있게 된다면 협상에 빠르게 응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조한범 박사는 만일 미북 협상이 재개된다면 이번엔 트럼프 1기 때 같은 파격적인 정상회담이 우선되는 방식이 아니라 실무진의 접촉을 통해 협상 결과를 미리 어느 정도 확정짓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 이런 가운데 북한 관영 매체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소식을 전했군요.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며 그는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선거에서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별다른 논평 없이 간단히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대외 소식면인 6면에도 실렸고 관영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도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관련 보도를 전혀 하지 않다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해당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던 2016년 11월 8일 대선 결과는 열흘 이상 지난 19일에야 대남 비난 기사에 끼워 넣어 전했습니다. 2020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때는 약 두 달 넘게 침묵하다가 그가 공식 취임한 이후인 이듬해 1월 23일에야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처음 보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견제에 한국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방산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앤드루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더 큰 동맹 부담을 요구하더라도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 would make recommendations that would enable Trump to, I think, leverage that alliance when it comes to things like U.S.
여석자는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한동맹이 미국의 가치를 더해주며 미국 우선 정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때 중국 견제 등에 미한동맹을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석좌는 영내 강압적 행동 등 중국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중국을 억제하거나 거부 전략을 펼치기 위해 한반도의 미군 배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20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한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In short, it's a key player in strategic competition versus the PRC. And South Korea is not only critical to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이어 한국은 한반도와 일본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전략적 위치의 자리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한 미한일 3국 협력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지원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태 전략에는 타이완 방위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도 바이든 정부 하에서 동맹이 활성화됐다고 하면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동맹이 재구성될 것이라며 중국 대응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so I think that we will see a continued expansion of coordination as related to how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China threat.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에 집중하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구축하기 위한 기대치와 기재가 다양한 방식으로 재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말 중요한 것은 한국이 동북아에서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협력국이라는 점이라며 위협이 진화함에 따라 동맹을 통한 협력은 미국 전략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20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래 미국의 탄약과 미사일 재고량이 위험할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 특히 방위 산업이 매우 발달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t's clear that we need to have greater coordination with our allies, particularly South Korea, which has such an impressive defense industry.
이어 우리는 무기 체계와 탄약, 미사일을 공동 개발과 공동 생산을 위한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매우 인상적인 조선 산업을 가지고 있다며 아마도 미 군함은 아니겠지만 미 해군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모든 보조선, 지원선, 물류선 관련 협력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바라보는 인식과 접근법에 대한 제언도 나왔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20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양국 간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특정한 세계관과 견해를 가지고 행동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관련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only urge the president to think of the long term. You'll want to make some near-term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들과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는 국가들의 접근에 단기적으로 머릿기사를 장식하고 싶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생각해 미한 동맹이 미국에 가치가 있으며 미국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태도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며 트럼프는 제조업에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데 한국은 이미 미국 제조업에 수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도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를 제공했다며 한국은 동맹에 매우 호의적이었으며 트럼프 정부는 이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 출범과 함께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가 중요한 당면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안보 비용 분담은 늘리고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데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한 한반도 관련 현안, 안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집권 2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해결할 중요한 도전 과제 중 하나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 문제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역량을 꾸준히 개발하고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정확도 등을 높여온 데다 군사정찰위성 발사에도 성공하는 등 진일보한 역량을 갖췄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포괄적 군사동맹 관계까지 회복해 러시아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미국과 대화에 나설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꼽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 백악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가리켜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다. 우리는 잘 지냈다. 그는 나의 귀환을 기뻐할 것이라면서 미북 정상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 대사를 북한 문제를 포함한 대통령 특별 임무 담당 대사로 집권 1기 대북 외교 실무자인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를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으로 지명한 것도 그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앤드리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속좌는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반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지정학적 여건도 과거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I just think in early administration that the likelihood of that is quite low and also the geopolitical context.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직면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인데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왔던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탄핵 구속되는 등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으로서는 중요한 외교안보 사안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파면되고 차기 대선에서 친중국 성향의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한 공조의 갈등과 긴장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안보 측면에선 힘을 통한 평화와 안보 무임승차 불가론을 제기하며 한국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압박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보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 만큼 한국이 그에 합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을 내세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가진 대담에선 그들은 머니머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have a money machine. We protect them from North Korea and other people. North Korea is very nuclear. I get along with them.
이어 미국이 핵을 가진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주고 있는데 한국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에도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 변경 등을 내세워 재협상을 요구하며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억제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도 아시아 대륙에 주둔한 병력은 주한미군이 유일하기 때문에 실제 병력 감축이나 철수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혼자만으로는 점증하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대국들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과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 재협상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와 쇠락한 자국 산업 육성과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관세와 보조금, 자유무역협정 같은 경제수단을 사용해 국제관계를 재구성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로이 스탱오론 윌슨센터 한국센터장은 앞서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생산과 제조업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be hyper-focused on trying to take and reduce U.S. deficits and when we look across the world.
스탱오론 센터장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막대한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데 초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맞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북 협상 재개 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며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달라진 북한의 상황을 감안해 협상 목표를 축소하고 제재 해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북 정상 간 대화가 재개될 경우 비핵화를 주요 목표로 유지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 얘기할 수 있지만 비핵화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Denuclearization should remain President Trump's primary goal as related to North Korea. He can talk to Kim Jong-un about many different topics.
스나이더 소장은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경우 동맹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말라는 조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 차례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제47대 대통령 선거 유세 당시 대북 외교를 주요 업적으로 거론하며 북한과 정상 외교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브루스 크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20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비핵화는 미국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정책일 뿐 아니라 11개의 UN 결의, 미국의 2022년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 등 법적 요구 사항이며 비확산 조약에 따른 미국의 오랜 정책과도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Denuclearization is not only long-standing US policy, but it's also the legal requirement
of 11 UN resolutions as well as US legislation.
그러면서 such as the, 미국 정부가 you know, 비핵화 최종 목표를 포기한다면 인도태평양의 동맹과 파트너와의 관계는 물론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오랜 공약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고 핵 개발을 원하는 다른 국가들에도 무기한다는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은 20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트럼프 일기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며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대북 협상에 임할 때 주의하라는 점을 먼저 말하고 싶다며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 이후 상황이 극적으로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My first word would be caution that things have changed quite dramatically since the failed.
이어 김정은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가장 큰 변화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협상 안건에서 제거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에 접근할 때 현실적으로 하라고 조언하고 싶다며 위협 감소 조치를 논의하거나 소통 채널을 만들어 도발에 대한 사전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몇 가지 작은 목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직접 핵 협상을 했던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20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유지하고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북한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제재 해제 등 미국이 궁극적으로 협상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Ultimately, showing that we're prepared to negotiate with them. We're prepared to do intermediate.
미국이 중간 단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 중단과 핵물질 생산 중단에 상응한 제재 해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 북한이 협상에 흥미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나름 목표가 있겠지만 우리의 목표도 협상장에서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바로 비핵화 과정을 진행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도 20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비핵화 목표를 고수해야 한다면서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압박과 고립, 북한을 협상장으로 복귀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means by which we have to stop this program continue to be, you know, pressure and isolation and efforts to try to bring North Korea back.
이어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방어하며 격파할 수 있는 역량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군과 동맹군의 군사력과 미사일 방어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김정은에 대한 선언적 발언을 분명히 하면서도 대화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2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선언적 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동아시아에서는 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미군 태세를 축소하는 논의를 공개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한국의 정치 지도부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은 억지력과 방어력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대북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한 적대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정치적 전쟁, 협박 외교, 첨단 군사력 개발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a hostile policy to dominate the Korean Peninsula. It is trying to do that through three ways. 따라서
미한 군사적 준비 태세가 모든 대북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협상하는 것은 괜찮지만 김정은의 의도와 그의 정치적 전쟁을 이해해야 한다며 북한이 어떤 합의를 하든 간에 북한이 속임수를 쓰고 적대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이를 축하하는 각국 지도자들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표시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가 21일 전날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고 양국 간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일본 총리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시바 총리가 서한에서 미일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사회연결망 서비스 엑세올링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스웨덴은 앞으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아날레나 베어보크 외무장관도 20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블루스카이에 우리는 강력하고 단결된 유럽 국가로서 새 미국 행정부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유럽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함께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대화 상대인 마르코 루비오 신임 미국 국무장관의 상원 인준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어보크 장관은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며 복잡한 글로벌 도전에 계속되는 시점에 긴밀한 범대서양 협력은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위한 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사회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폴란드 국민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아달라며 우리 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같은 가치에 대한 오랜 우정과 믿음으로 묶여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와 안보, 경제 차원에서 이 같은 유대를 강화하는 데 계속 힘쓸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하고 나는 폴란드와 미국 간 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우리의 보다 유익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45대에 이어 4년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기가 바로 지금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부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다시 존경받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모든 국가의 선망의 대상이 될 것이고 더 이상 이용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최상목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계정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어제 자신의 X 계정에 취임을 축하드린다. 대한민국은 45대 대통령 때처럼 47대 대통령 때 동맹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표현을 활용해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 게시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JD 벤스 부통령의 사용자 이름을 함께 언급하며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미국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가 한국 상공에서 정찰 활동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 이번 정찰이 북한의 도발과 연관이 있는지 주목됩니다. 함시아 기자입니다.
미군 정찰 자산인 리벳 조인트가 21일 한국 상공에 떴습니다. 항공기 추적 서비스 플라이 레이더 24에 따르면 리벳 조인트는 한반도 시각으로 이날 오전 11시 50분 인천 앞 서해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이후 한국 중부 지역을 가로질러 동해 바다로 향한 뒤 다시 서해까지 반복 비행을 했습니다. 이어 이날 수도권 상공을 집중적으로 비행한 뒤 오후 7시 20분경 남쪽 방향으로 이동 한반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이날 정찰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약 10시간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첫 한반도 출격입니다. 리벳 조인트는 전자정보와 통신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는 정찰기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발신지의 신호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할 때 관련 신호를 감지하는 데 활용돼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비행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한 임무였는지 주목됩니다. 앞서 리벳 조인트는 북한이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지난 14일 오전 한반도 중부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최근 한반도와 인근 상공엔 미국 정찰기가 자주 출연하고 있습니다. 리벳 조인트의 경우 이날과 지난 14일에 더해 지난 9일에도 한반도 서해상에 출격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원거리에서 탐지하고 궤적을 정밀 추적할 수 있는 미 공군 정찰기 코브라볼은 지난 6일과 18일에 각각 포착됐습니다. 특히 지난 6일엔 북한이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2시간 전까지 한반도 동해에서 정찰 활동을 벌였습니다. 북한의 도발 징후를 탐지하고 발사 준비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15일엔 컨베센트가 한국 상공에서 휴전선을 따라 서해와 동해를 오가며 장시간 비행했습니다. 미 공군이 단 두 대만을 보유한 컨베센트는 수백 킬로미터 밖 전자신호와 전자파를 탐지해 미사일 발사 준비 과정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한반도와 인근 공역에는 미군 정찰기 최소 6대가 출격했습니다. 최근 잦아진 미 정찰기의 한반도 출격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따른 대응 차원인지 주목됩니다. 미군 항공기들은 일반적으로 트랜스폰더를 작동해 비행 위치를 공개하며 이를 통해 민간 및 군용기 추적 시스템에 포착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군이 정찰 자산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드러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전략적 행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21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마크 리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하고 나토와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외무성은 이날 북한이 최근 일본의 나토 독립대표부 출범을 비난한 데 대한 FIO의 논평 요청에 즉답 대신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참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유럽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점점 더 불가분의 관계가 되고 일본, 나토의 관계가 빠르게 심화하는 만큼 지난주 15일 일본의 나토 독립대표부 출범을 계기로 일본과 나토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일본과 나토,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 IP4,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15일 나토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벨기에 주재 일본 대사관에서 나토 일본 대표부를 독립시켜 별도의 대표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국제안보문제평론가 명의의 글을 통해 영내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격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범국 일본이야말로 침략적인 군사블록으로의 가입과 노골적 무력 증강 책동, 그칠 수 없는 전쟁 연습 소동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세계를 위협하는 반평화 세력이라는 걸 다시금 명백히 시사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직접 변론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탄핵 심리의 핵심 쟁점인 계엄 쪽지에 대해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19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남색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고 표정은 비교적 밝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3차 변론은 오후 2시에 시작돼 오후 3시 43분에 끝났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3차례 있었지만 대통령 본인이 직접 헌재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본인이 아니라 변호사만 출석해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 변론은 1시간 43분간 진행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총 4차례 발언 기회를 얻어 6분 30초간 직접 발언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한데요.
변론이 시작되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이 희망하신다면 발언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여러 가지 헌법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저의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시게 해서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저는 철들고 난 이후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고 헌재도 이런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다른 발언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오후 3시 28분께 문형배 권한대행이 국가비성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저는 준 적도 없고 언론에서 나중에 봤지만 기사 내용도 부정확한 데다 김영현 국방장관이 당시 구속돼 있어서 확인을 못했으며 내용도 모순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는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오후 3시 40분께 문영배 재판관이 심리를 마치려 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잠시만요 라며 재차 발언에 나섰는데요.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 측에서 증거조사를 위해 재생했던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폐쇄로 영상에 대해 짧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직원들이 저항을 하니까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스스로 나가지 않냐 이 점을 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고 하는데 설령 군을 투입해 방해했더라도 그 이상 더 이상 개혁 매제 요구를 못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막거나 연기시켰다고 해서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두 번째로 나온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질문을 꼽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을 한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저는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왜 그게 핵심적인 문제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쪽지를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 쪽지에는 조속한 시일 내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의 각종 자금을 끊어라,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쪽지는 증거물로서 확보된 상태인데요. 이 쪽지대로라면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입법부인 국회를 무력화하고 그것을 대체할 초헌법적인 기관을 설치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 설치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와 비슷한 건데요. 비상계엄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국회를 무력화할 경우에는 헌법 위반이 됩니다. 다시 말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헌재 심리에서 윤 대통령은 문제의 쪽지를 부인했는데요.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부지법에 열린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 쪽지에 대해 윤 대통령은 내가 썼는지 김용현이 썼는지 가물가물하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흘 전에는 김용현 국방장관이 썼는지 내가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쪽지의 존재는 인정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겁니다.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문제의 쪽지를 누구한테서 받은 거죠?
최상목 대행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준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실무자가 저에게 준 참고자료라고 답했습니다.
네, 문제의 쪽지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를 가를 중요한 증거물이 될 것 같은데요. 이날 헌재 심리는 언론 그리고 일반인의 방청이 허용이 됐나요?
허용됐습니다. 보안을 위해 일반 방청석 20석은 온라인 추첨으로 선정됐고요. 또 현직 대통령의 헌재 출석에 외신과 국내 언론 등 약 400명의 취재진이 현지에 몰려 평소 쓰던 브리핑룸 외에 별도의 대강당을 열어 영상으로 중계했습니다.
네, 다음 헌재 심리는 언제 열릴까요?
헌재 4차 변론은 23일 오후 열립니다. 4차 변론에는 김영현 전 국방장관이 나오고 또 윤 대통령도 집석 출석할 전망입니다.
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뷰의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뷰의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 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